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뭉우리 돌에 들려 김동우 글 성우 이수환 읽음 하지만 45개국 2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만국 평화회의가 개최된 지 10여일이 지난 뒤였다. 특사들은 현재 이준열사 기념관인 드용 호텔에 여장을 푼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숙소에 태극기를 매다는 일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한민족의 현존을 전 세계에 알린다. 대한제국 특사들의 활동 소식이 일본 대표단에 흘러들어간다. 일본은 동맹을 맺고 있던 영국과 함께 대한제국의 회의 참석을 방해한다. 그러는 사이 특사들은 서둘러 공고사를 각국 대표에게 발송하고 러시아 수석대표 넬리도프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를 찾아가 회의 참석을 재차 타진한다. 하지만 매번 허망함에 내쫓기듯 낙담한 얼굴로 힘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아마도 찾는 곳마다 냉담한 표정으로 특사들을 바라봤을 거고 그 누구도 귀담아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거다. 주저앉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특사들과 헐버트 선교사는 회방과 무관심을 견디며 윌리엄 토마스 스테드 등의 언론인과 접촉한다. 당시 윌리엄은 헤이그에서 평화회의보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6월 30일자에 무슨 이유로 대한제국을 제외하였는가란 논설, 7월 5일자에서는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장외 활동은 각국 기자단의 국제협회 연설로 이어진다. 이휘종은 이 자리에서 대한제국의 호소란 프랑스어 연설로 청중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다. 언어 천재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버지 이범진 공사를 따라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해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 등이 유창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구 열강의 구체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준의 위대한 나라. 네덜란드에 갔을 때다. 구글맵을 띄우고 헤이그를 찾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헤이그란 도시가 보이지 않았다.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 이 도시가 어디 있는지 오리무중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헤이그가 네덜란드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었나?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알고 보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이그는 영어식 표현이었다. 현지어로는 댄 하그로 표기한다. 댄 하그를 모르니 당연히 헤이그가 보일 리 없었다. 사실 헤이그를 방문해야겠다고 마음먹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이 도시가 네덜란드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을 것 같다. 기차에 몸을 싣고 네덜란드의 들판을 달렸다. 수줍은 꽃잎이 막 망울을 터뜨리며 세상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봄날이었다. 창밖에서 쏟아져 들어온 따스한 햇볕이 좋은 날이었다. 잠시 눈을 붙여도 될 것 같았다. 댄 하그가 어디인지 알고 있으니. 이준열사 기념관 입구. 태극기가 오전 햇살에 반짝이며 엽엽한 바람에 나풀댔다. 그때도 지금도 멈추지 않은 태극기 휘날리며. 길 건너에서 가만히 이 장면을 보고 있자 티베트 여행이 떠올랐다. 티베트 사람들은 부처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길 기원한다. 룽다와 타르초가 곳곳에 나붓기는 까닭이다. 룽다는 긴 장대에 라마 경전을 적은 오색 깃발을 말한다. 이는 바람이란 뜻의 룽과 말이란 뜻의 다가 합쳐진 티베트어로 부처의 진리가 바람을 타고 세상 곳곳으로 퍼지길 기원한다. 타르초는 부처의 경문을 정사각형 천에 써 이어붙인 만국기 같은 형태로 우주를 구성하는 하늘, 땅, 불, 구름, 바다를 의미한다. 티베트 사람들에게 바람은 공간을 이어주는 신성한 기운이자 부처의 뜻을 세상으로 퍼뜨리는 중요한 동력이다. 내 눈에는 이준열사 기념관 앞에 걸린 태극기의 펄럭임이 마치 티베트의 룽다와 타르초 같아 보였다. 퍼져라, 퍼져. 세상 끝까지. 민족의 염원과 소망, 그리고 희망아. 바람에 나붓기는 태극기 아래로 특사들이 드나들었을 문을 열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삐거덕대는 나무마루 위를 걸었다. 마치 그 소리가 시간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이 방에서 이준열사가 순국하셨습니다. 방문 위에 쓰인 문구가 보였다. 1907년 7월 14일 저녁 숨을 거둔 이준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원인 미상 그의 죽음을 놓고 분사, 즉 화병설, 일본 정부 문서 기록에 따른 단독 감염설, 자살설, 독살설, 할복설 등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할복설은 대한매일신보의 의도적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신문에서 일하던 양기탁, 신채호, 어니스트 베델 등이 민족 공분을 촉발시키기 위해 허구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독살설의 경우 다수의 일본인이 해의기에 머물던 상황이 추측 배경이다. 단독 감염설은 당시 이준의 뺨에 난 종기가 근거다. 감염 부위 치료가 제때 되지 않으면서 폐혈증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분사설은 화가 치밀어 죽었다는 주장인데 이도 애매모호하긴 마찬가지다.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 곡기를 끊고 죽음으로 제국주의 열강에 맞선 것으로 관측한다.
KBS 오디오북
이준이 순국한 방 벽에는 그의 사망진단서가 걸려있다. 애석하게도 거기에는 사인이 빠져있다. 핵심이 누락된 사망진단서는 마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란 듯했다. 1907년 7월 14일 도대체 이 방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는 어떻게 하다 이곳에서 목숨을 잃게 된 걸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분이 차올라 짐짓 등걸음을 친 걸까? 이제와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게 가능한 일이기나 한가? 방 안에는 작은 테이블과 침대가 놓여 있었다. 특사들이 차를 마시고 지친 몸을 누이던 공간은 빛이 환히 잘 들고 사늑했다. 이준이 세상을 떠나던 날 도창을 통해 이런 빛이 쏟아져 들어왔을까? 방 한쪽 구석에는 이준의 무덤에 처음 썼던 비석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온전한 형태가 아니었다. 누군가 비석을 훼손했고 그걸 나중에 되찾은 거라 했다. 눈길이 이준의 유훈 중 한 대목에 가 멈췄다.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지워진 이름. 이준 열사 기념관을 운영하는 이기항, 송창주 부부와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자비로 드용 호텔 건물을 사들여 1995년부터 이곳에 이준 열사 기념관을 운영 중이다. 이기항 이준 아카데미 원장에게 자기 소개 겸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기록하며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준이 숨을 거둔 방 티테이블로 나를 안내했다. 그가 기념관에서 펴낸 이준 열사 기념관 20년 책자를 꺼내왔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최초의 순례자들이란 제목 아래 대한해운공사 소속 선원들 사진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하나같이 숙연한 표정으로 이준 묘소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가 1954년 11월이니 한국전쟁이 끝난 이듬해가 된다. 이 모습이 인상 깊어 빛바랜 흑백 사진을 한동안 들여다봤다. 김일성 배지를 달고 찾아온 북한 동포들의 방문 사진에도 시선이 한참 머물렀다. 참고로 이준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이다. 이기항 원장이 박물관 설립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1992년 네덜란드 한 신문에 이준 열사에 대한 기사가 실려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의 드용 호텔 건물을 찾았죠. 1층은 당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2에서 3층은 무주택자 임시 숙소로 쓰이고 있었어요. 건물 상태는 다 허물어져 가고 있었죠. 당시 건물은 헤이그시 소유였는데 재개발이 추진 중이었어요. 건물을 구매하려면 공매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입주자에게 매매 우선권이 있었어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았죠. 당시 시장에게 헤이그 특사와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설명하는 청원서를 보냈죠. 다행히 시장이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해 주었어요. 그렇게 시의 협조를 얻게 됐고 이 건물을 사게 됐죠.
사제 20만 달러를 털어 건물을 구매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다. 박물관을 만들려면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고 관련 자료도 수집해야 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자 다행히 국내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곳이 나타났다.
박물관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 전시할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덜란드 등의 문서 보관소를 참 많이 들락날락했어요. 옛날 기사를 찾고 관련 서류가 있는지 마이크로필름을 보는 게 일인 시절이었죠. 그러다 헤이그 시청 문서 보관소에서 이준 열사 사망 진단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박물관이 어디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네덜란드, 러시아, 일본 등에서 발품을 팔며 하나씩 자료를 모았죠. 그리고 암스테르담 자택에서 헤이그까지 왕복 120km를 출퇴근하며 한 20년 넘게 여길 지키고 있네요.
이기양 원장이 이준의 묘적지에 가봤냐고 물었다. 무덤을 봉환한 뒤 남은 원래 자리가 있다고 한다. 그가 길잡이를 하겠다고 나섰다. 생각지도 않은 호의였다. 그와 함께 트램을 타고 20분 정도 달려 캄페르 프리스트라츠 역에 하차했다. 길 건너에는 뉴 에이켄다운엔 공동묘지가 있다. 이기양 원장이 묘적지에 얽힌 일화를 들려주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분이 보니까 이준 열사 묘적지에 항상 생화가 놓이는 거예요. 꽃이 시들면 또 새 꽃이 놓여있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공동묘지 앞 꽃집에 가서 꽃을 갖다 놓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느 한국 사람이 몇백 달러를 주면서 꽃이 시들면 그때그때 새 걸로 갈아달라고 부탁하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대단하죠. 또 다른 일화가 있어요. 누군가 야심한 밤에 공동묘지 담을 넘은 거예요. 그걸 목격한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이 와서 보니 한국 청년들인 거죠. 아니 글쎄, 그 밤에 이준열사 묘적지를 참배하겠다고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경찰도 특별히 범죄를 한 것도 아니어서 훈방했다고 하네요. 몇십 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들어도 훈훈하죠. 그런데 요즘은 어디 그런가요? 젊은 사람들 암스테르담 홍등가는 가도 헤이그는 잘 안 오는 걸. 와도 금방 왔다 가버리지. 자, 다 왔어요. 저기예요.
조선의 왕과 신하들이 걸었던 삼도 같진 않았지만 제법 절도 있게 잘 정돈된 길 끝에 이준의 묘적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때는 초록 새순이 막 기지개를 켜던 봄날이었다. 그 덕에 묘적지 주변 도래설 같은 수목에는 온화함이 가득했다. 그간 사적지를 찾아다닌 여정에서 목격한 초라함이 헤이그에서도 재현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없었는데 마음이 한결 놓였다.
이상설 선생이 7월 17일 이준열사의 유해를 이곳에 임시 매장하고 미국을 다녀와 이위종과 함께 9월 5일 묘지를 영구 임대해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56년이 흐른 1963년에서야 이준열사의 유해를 서울 수유리에 봉환해요.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나 1970년 후반이 돼서야 이준열사 묘적지 정비에 나서죠. 지금 보는 화강암 석병풍, 대리석 화병 등은 그때 한국에서 제작해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준열사 묘적지 비석만은 그때 게 아니에요. 원래는 묘적지 정비를 지시한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비석 앞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누군가 이름 부분만 훼손해 놓은 거예요. 그 이름이 참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 비석만 그 뒤 다시 제작한 거죠.